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쓸 제목을 내 눈과 주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 히브리어로는 샤브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emptiness, 비어있는 것,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 그때 샤브라는 말을 씁니다. 내 눈을 돌이켜 무가치하고 내용물이 없는 것에 내 눈길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신 주의 길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기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 마음에 한번 새겨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소속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환경은 악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의 유혹이 있는 열악한 세상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우리 사람이 양의 속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양의 속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심리학 용어인데요. 사람의 심리나 환경을,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입니다.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진행이 되면은 이 피해자는 자존감이 확 낮아지고 가해자,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의 생각이 동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용어는 1938년 영국에서 가스라이트,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이제 상연이 됐는데 그 뒤에 영화로도 물론 제작이 되었죠. 이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에게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이 아내 될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어떤 남자가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편이 이제 집 내부에 달려있는 가스등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뭐 한 100년 전 일이니까 집 내부에 있는 가스라이트 가스등을 어둡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집안이 왜 이렇게 어둡지? 그렇게 하면은 바로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 당신이 잘못 본 거야. 환해. 이런 일도 있어요. 남편이 이제 선물을, 브로치를 선물을 합니다. 아내에게. 근데 이 아내가 브로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는 남편이 브로치를 숨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하루는 같이 이제 밖으로 외출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귀한 것처럼 아내에게 이 브로치를 선물해요. 아내가 바로 착용을 하라고 하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방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붙여, 당신 물건 잘 잃어버리잖아. 부정적인 암시를 딱 던져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브로치를 숨기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가방을 열었는데 아내가 보니까 브로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브로치를 이렇게 찾아 주위를 살필 때 영화에는 그 대화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남편 분명히 있을 거야. 아내 없어요. 남편 주의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아내 다른 것과 함께 버렸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날 용서해요. 남편 용서라니 그런 거 없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내 어머님의 브로치잖아요. 항상 하고 다니려 했는데 가방을 연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 넣긴 넣었죠. 남편 그것도 기억 안 나? 아니 물론 기억하죠. 이제는 내 경력을 못 믿겠어요. 유산을 노리고 그에게 유산을 노리고 남편의 거짓 수작임을 알 리가 없는 아내는 자기가 이상하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끝내는 이제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지난 설교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세상 환경이 주는 누르는 무게 그것을 느끼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이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의 가스라이팅, 뭔가 그 영혼에 지배하는 그런 현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실제로는. 내용물이 비어 있습니다. 허탄한 것, 가치 없어요. 근데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그 편집장이 Brad McCracken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하게 일어서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열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을 쭉 통계를 내서 살펴보았더니 일주일 평균 40에서 50시간 이상을 유튜브, TV 드라마, SNS 소셜미디어에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40에서 50시간을. 아니, 교회 예배나 소그룹 모임 이것을 전부 다 합쳐도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 관련된 서너 시간이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드라마 게임 SNS에 들어간 40 내지 50시간이 그들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렸어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미디어 폭식가이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원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한 에피소드를 보고 나면 바로 다음 회 보기 버튼이 뜨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보게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시대의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은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미디어로 연결된다. 어디 가서 줄을 섰을 때 또는 신호등 앞에서 멈춘 옆 차의 운전자를 바라보라. 잠시라도 틈이 생기는 순간 우리 손은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 스크롤을 시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다. 그 결과는 우리 삶의 모든 흔적이 디지털 콘텐츠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건 영혼에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우리의 삶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의 이치에서 지배당하고 있고 영어로 갑질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Yes, 갑질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갑질이라고 올라가 있고요. 이 영어를 해석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권력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타인에게 거만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표현의 한국어. 그렇게 해놓고 조금 내려갔더니 아래에 몽고식품 회장 이름이 나오고요. 운전기사에게 욕설 퍼붓고 폭행한 갑질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갑질 행위가 물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이제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회사 그 회장님과 그 임직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정식 사과하기도 했죠. 그 뉴스를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자신의 영혼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디지털 컨텐츠,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 삶에 행사하고 있는 이 갑질을 우리는 갑질 당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에서 너무 많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차리는 가운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피곤함을 왜 이렇게 자주 느끼지 하는 그 의문만 지닌 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인 NLT에서는 No matter how much we see, we are never satisfied. No matter how much we hear, we are not conten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인류 역사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피곤하고도 무기력해요. 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기 때문에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용 없는 것에 내 눈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습관적으로 많이 보냈는데 실제는 비어있는 그래서 피곤한 내용 없는 것들에 눈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해서 주의 말씀으로 내게 생명력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 어떤 사람의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가운데 나름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심했을 때 죄악이 힘을 발휘해서 그 자신의 영혼에 갑질을 당한 거죠. 이런 경험이 싫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생명력 있게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간구 말이죠. 잠언에 있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금요일 잠언 13장 13절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그 마음을 바로 사로잡지는 못해요. 바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실패를 경험한다. 그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에 주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주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존중하는 사람 반드시 보상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 구절의 뜻은 교통 표지판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80km 도로에 커브 지났는데 보니까 50km라는 표지판이 보여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로를 관리하는 그 정부 기관에서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돈이 들어갈 텐데 일부러 세운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무슨 사고가 많이 났거나 신고가 많이 주민들의 그 요청이 있어서 결정하고 어떤 50km가 좋을까, 60km가 좋을까, 아, 50km가 좋겠다. 이런 선택으로 80km 그 라인에 갑자기 50km 그 표지판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제한이 과연 나의 기쁨과 안전과 위배되는 것일까?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손해예요. 그 대신에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한 제안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통 표지판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애정이 배어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 표지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스몬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몬비.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사고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유럽에서 그런답니다. 자, 교통 표지판 하나 보겠습니다. 아직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표지판이 없는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거 부착해서 세웁시다 라고 해서 제이콥과 에밀이라는 두 아티스트가 작업해서 이런 표지판을 스톡홀름 곳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 몬테나 주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사람이 엎드려져 있고 앞에 술병 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밤에 무릎으로 도로를 기어가는 일이 있대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인 사람이 적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집들이 다 술집들인 것 같아요. 주변 술집에서 나온 사람들 밤 11시, 12시, 1시 교통사고 당하는 경우 많으니 운전자 여러분 천천히 달리세요 이 말이에요. 자, 이 표지판이 운전하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안전과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것일까? 자, 두 개의 성경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고 실제 행하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아까 이 세상이 우리를 세상 문화 시대 정신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한다. 우리 생각 세계를 자꾸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명령은 자유의 제한처럼 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능적으로 부모 공경이 불편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쉬워요. 희한하게 내 위에 있는 부모는 신경이 덜 가는데 희한하게 아이들에게는 손이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손이 안 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모 공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충돌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뒤에 약속을 하나 부착하셨어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나라는 존재가 탄생하도록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도구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대리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만든 존재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오케이, 얘들을 낳게 해서 내가 만든 것을 수고를 줄이자 이렇게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부모가 해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세워진 부모의 모습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많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대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대신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본능을 거스리고 잘해주면 희한하게도 네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건강과 형통입니다. 건강과 형통.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늙은 부모 공손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말해라.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그분들 무게감 있게 대해라.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물려줄 땅과 집과 뭐 이런 부동산이 없더라도 무게감 있게 대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삶에 형통을 더해 주겠다 이런 뜻이야. 나이든 부모의 피로를 체험으로 공경해라.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부모를 챙기라. 자녀들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일하고 돈을 만들어서 이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라라는 말을 안 해요. 그 대신 주님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잘해주니까. 두 번째 볼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유를 간섭하고 제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안전과 자유를 확보해 주는 구절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막 간음하고 싶은데, 간음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자유를 간섭해. 하나님께서 제한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높이고 확보해 준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남자와 여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속한 문화와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콘돔을 나눠줘요. 뭐 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그 사회 문화의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저와 여러분은 이 스탠다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적인 친밀함의 표현, 이 섹스는요,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아, 뉴질랜드 동거하고 다 그렇게 해요. 내 주위의 95% 다 그렇게 해요. 세상 문화가 뭐라고 설득하든지 성적 친밀함의 표현은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통 표지판이에요. 행복이 여기서 나오고 이것을 지킬 때, 이 제한을 지킬 때 희한하게 내가 완전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영역에서 가한 제한을 존중해라. 내가 가하는 제한을 너희가 존중해 주면 자유함이 있다. 만약에 주께서 주신 이 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상처, 상실, 후회. 상처, 상실, 후회.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갈 때 이제 결혼한 사람이든지 청년이든지 우리 시대 가운데 말하지 않는 은밀한 어떤 죄, 포르노 야동에 탐닉하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포르노에 탐닉하는 것, 간음하는 것이다. Pure Desire Ministry의 그 테드 로버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르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순간적 쾌락을 약속하지만 수치심으로 그를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해자의 생각에 동조를 한다고요. 세상은 허탄한 내용물이 비어있는 것을 뭔가 있는 것처럼 설득을 하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를 노예로 만들고 많은 피해를 내 영혼에 끼치고 난 다음에 쑥 빠지죠. 나 자신을 희생자 만들어 놓고요. 자, 이 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메시지 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기는 길은 첫 번째 내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디지털 콘텐츠에 눈길 주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Under control,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에 두는 것이에요.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통제하에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드리는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것.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편 119편은 각 절 아주 긴 구절인데 각 절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주의 법, 주의 율례, 율법, 말씀, 주의 길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에 눈길 주는 시간을 통제하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암송하는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군요.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너무 내가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유튜브 하루 종일 볼 수가 있습니다. 가합니다. 괜찮습니다. 죄 아닙니다. 유익한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디지털 컨텐츠 보는 거 허용되죠. 내가 무엇은 얽매이지 아니라 그러나 얽매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통제 아래 둬야 됩니다. 내가 노예가 되는 거니까, 내가 갑질당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삶에 갑질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반드시 통제하에 둬야 됩니다. 지금 이 디지털 시대를 사는 친구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얽매이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전략적인 해결책 주님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의 말씀에 드리는 시간을 대폭 늘리라. 주의 말씀에 드리는 시간을 대폭 늘리라. 아까 기독교 잡지 편집장이 말한 것, 그리고 그가 데이터 분석한 것에 보면은 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이 40 내지 50시간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소그룹이나 예배나 그게 보내는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이다. 절대적으로 작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는 거죠. 주의 말씀에 드리는 시간을 늘리라. 어느 영어 교육 전문가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영어 교육과 관련된 책자도 쓰고 강연도 하고 블로그로 활동도 하고 아주 액티브한 분이에요.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을 적게 드려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백문장만 외우면 된다. 문법은 필요 없고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가문으로 우리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 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품을 구입하고 시도하지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적게 들여서는 그 누구도 영어 공부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 영어 공부 경험에 비추어 영어 기본기를 갖추는 데 필요한 영어 공부량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약 7개월간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진리와 일맥상통하죠. 드리는 시간 분량이 중요합니다. 한 끼 저녁 그 뷔페 음식 가득 먹고 나 이틀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배가 가득 찰 때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때 기분이고 그 다음날 되면은 커피 한 잔에 토스트라도 뭔가 먹어야 돼요. 벌써 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주일 예배 한 분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어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설득합니다. 괜찮다고.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의 삶 가운데는요. 안에 내면을 살펴보면은 죄와의 충돌, 죄의 유혹, 시달림, 세상에서 오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안에 평강이 없어요. 늘 할 것이 쌓여있죠. 주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주일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주 중 시간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되고 이 시간은 늘어가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 암송을 겉으로 강조하는가 하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드리는 시간 분량이 늘어나면서요. 나의 영적 용적 그 capacity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어떤 성경 구절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때 짜증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그것이 짜증났더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 빨리 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의 내면에 아주 작은 단위의 그 파장이 일어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덤벨을 가지고 처음에 뭐 10kg짜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두 배, 세 배 되는 그 무게의 덤벨을 들고 운동하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10개, 뭐 20개 할 때 보면은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 근육에 작은 찢어짐이 생겨요. 그래서 아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조금 더 하면은 그렇게 통증이 가시고 또 그것을 반복하면은 나중에 10kg에서 15kg 이렇게 조금씩 느는 거죠. 내 안에 근육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것이 확장되고 힘으로, 그 근육의 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영혼에 작은 단위의 그 파장이 일어나요, 내 영혼에. 나중에는요, 창세기나 구약에서 읽었던 어떤 구절이 이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내 영혼에 막 빛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왠지 모르게 기쁘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이 좋아 보이고 말이죠. 와, 어쩌다가 내게 로또와 같은 이런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내 같은 사람이 이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막 이렇게 그 부자가 된 느낌도 들고요. 시간 보내셔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말씀 뵙겠습니다. 관광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라스베가스 카지노 건물에 세 가지가 없다고 했죠. 뭐가 없을까요? 세 가지. 시계, 창문, 거울. 예, 맞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도록 시계를 부착하지 않았고요. 밤인지 낮인지 파악할 수 없도록 창문들을 아예 없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초췌한 모습 반성하면서 혹시 도박을 멈출까 봐 거울들을 다 없앴다고. 그래서 도박 게임하면 몰두하도록.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적 현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카지노 도박장에서 그 사람들의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했다시피요. 그건 전략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전략적이어야 된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적이어야 된다. 정말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오.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각종 각양의 전략과 무기와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눈을 돌이켜 어떤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백 주의 사람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이 결심한 것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